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로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석에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에 이 구원에 관한 초대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과 다른 분위기 속에서 제시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든가 기독교 복음에 관한 핵심을 전할 때에 복을 받는다, 기쁨을 얻는다, 형통케 된다라는 적극적인 제안을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은 오히려 구원을 제시할 때는 언제나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구원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절망에 직면한 상태에서 구원이 제시되던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원이 제시되던가 하는 식으로 구원은 일종의 막다른 골목에 몰아놓고 제시하는 그것 외에 선택할 것이 없는 것으로서 제시되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를 이루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은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사실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십시다. 거기 구원에 관한 아주 전형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 앞서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고 그 마음을 예비하는 자로 말라기 선지서에 기록된 대로 하자면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주를 만나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180도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뉘우치고 돌이켜 지금까지 왔던 길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개라는 말 속에는 지금까지 걷고 있는 방향과 목표와 가치 어느 것도 하나 주를 만나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북쪽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면 거기서 90도만 방향을 바꿔서 가면 됩니다만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여태껏 왔던 것만큼 손해입니다. 그렇죠? 회개란 그런 식의 요구입니다. 너희가 여지껏 걸어왔고 했던 것이 몽땅 헛된 것 정도가 아니라 꼭 정반대로 온 길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회개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7절부터 더 계속해서 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습니다. 회개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데서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맞죠?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열매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구원에 관한 선포를 하고 있는 이 3장 1절에서 10절에 이르는 이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지 모릅니다. 보통 이런 구절을 놓고 오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공통된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편견은 뭐냐 하면 범신론입니다. 인간이 갖는 종교에 관한 편견은 공통되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건 유일신과 다르죠. 신이 여럿 있다는 것인데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고 범신론이라는 건 인간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을 신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같이 기적을 베풀 수 있고 뭐 앞날을 알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을 범신론이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지경, 어떤 높은 경지라도 갈 수 있다고 믿는 것. 대표되는 종교가 뭐죠? 불교지요, 불교. 도를 닦는 종교는 다 범신론입니다. 도를 왜 닦느냐 하면 인간이 무얼 몰라서 깨우치지 못해서 못 가고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깨우치기만 하면 어떤 경지든지 간다 이겁니다. 해탈할 수 있다고 보고 초월의 경지에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갖는 공통된 사상입니다. 이걸 범신론이라 합니다. 기독교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하라를 촉구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그러면 좋은 열매 맺는 싸움이 아니라면 뭔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것과 똑같죠.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게 여기에도 나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있는 이 얘기는 뭐에 관한 거냐면 이제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인가를 가려보는 그 분별하는 법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고 싶으면 열매를 봐라 이겁니다. 쉽죠? 여러분 배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뭐 뻔하죠. 뭐 배나무는 배가 달리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립니다. 그걸 뭘 그렇게 또 눈을 감고 명상해 잡으세요. 그러니까 봄에 가면 우리가 모르죠. 열매가 아직 안 달렸을 때는 모르지만 가을에 가면 누구나 압니다. 그렇죠. 감 달렸으면 감나무죠. 뭐 그 세상에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수박 달렸으면 수박나무죠. 그렇지 않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은 어떤 중립지대에 있고 그 나무가 아름다운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냐 악한 나무냐를 뭘 보고 알라 그러냐면 열매를 보고 알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즉 너희는 악한 나무들이니라.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이건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착한 일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주십시오. 구원은 선하게 살기를 욕망하고 복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시된 답안지가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은 언제나 회개라는 차원에서 그 절망이라는 벽을 뚫고서만 구원이 제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 악한 나무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게 문제 아니라 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싸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의 전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전환을 뭘로 해야 되냐 할 때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건 겁니다. 열매를 무엇을 맺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의 전환, 그것을 위해 맨 처음 확인해야 되는 것, 회개. 회개란 결국 뭐냐? 내가 그 열매를,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구나를 직시하고 돌이키는 것. 아까 식으로 얘기해서 범신론에서 예수를 믿는 차원으로 오는 것. 범신론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가능성. 휴메니즘이라 그럽니다.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여기서 돌이켜서 우리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자인하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안 했던 실수를 자인하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다, 이런 아직도 가능성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절대 절명의 절망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군요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갑니다. 17절로 갑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는 바로 이 얘기.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를 객관적으로 이제 논증하는 책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예 몰랐고 율법도 없었고 그래서 아예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간섭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분명히 그들에게 보이는 법칙으로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 갖고 뭐 했다고요? 율법 갖고 지키지는 않더라고요. 율법을 아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잘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가진 그들이 지키지 않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싶으냐 하면 인간이라는 것에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이런 말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후레 자식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부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특별 취급했습니까? 저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족속이요. 만나를 먹은 족속이요. 반석에서 물을 먹은 족속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며. 그렇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 지진을 내시기도 하고 지나가는 해도 붙잡아 두셨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저지른 죄는 이방인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죠. 사람이 죄인이 되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회개해야만 되는 이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이 되자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에겐 좋은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계명을 줬더니 계명이 그를 더 범죄하게 만들더라고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외래 도적질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말이죠. 하지 말래면 더 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하라 그러면요. 더 하지요, 물론. 하지 말래도 하는데 하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가 밝혀지면 밝혀지는 것만큼 사람들이 그걸 살상무기로 씁니다. 그렇죠? 의학의 발전은 동시적으로 생화학 무기의 발전을 병행시켰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아는 것으로 세상은 인간을 완전히 노예화시켰죠.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쾌락을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은 쾌락만 약속하면 우리가 영혼을 팔아먹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잘난 척하는 것과 사람 앞에 박수 받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로 해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이 다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서울대학만 들어갈 수 있다면 지옥을 가도 좋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자존심을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죽은 다음엔 지옥 맨 아랫구덩이에 들어가도 좋다 이런 결심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필요한 옷보다 더 비싼 것을 입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삽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깔아 뭉개야 속이 시원한 소가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기독교 학자들은 성교육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왜 성교육을 반대하느냐 하면 성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릇된 호기심을 막고 비정상적인 그 길로 나가는 아이들을 선도하기 위하여 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가르치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성적인 죄를 지을 가능성과 접할 기회를 갖게 될 뿐입니다. 가능하면 늦게 알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자 그거를 분리시켜서 해본 적 있습니까? 놀면 그 후유증이 10일을 가고 공부하면 그 후유증은 1초도 안 갑니다. 그죠? 사람이란 건 그렇게 선하지 않고 사람은 그렇게 의지력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15절로 가보십시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건 무슨 얘기를 하죠? 사람이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능력도 없더라 이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멋대로 한다고 하는 자기 생각이 죄의 노예더라고요. 선한 일과 악한 일 중에 둘이 경쟁을 해서 선한 것이 이겨본 예가 역사상 없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애 속에 선과 악이 싸워서 갈등을 안 일으키는 적도 없지만 일으켜서 선이 이기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도 선하게 삽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선은 자기 자랑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치장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자기가 누군가를 직시하는 선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정당히 하려면 세상과 주변이 우리를 놓아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조금만 변형시켜서 하면 주변에서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 신앙생활을 자기 치장으로 할 때는 세상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죽고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이를 갈고 와서 죽이려고 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자기 치장일 때는 즉 스님들 같이 살 때는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이 잘난 것을 증명하는 신앙일 때는 사탄은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고 이웃사람들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게 우습기 때문입니다. 그건 별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 주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모든 인간이 뭘 직면하게 되냐면 주님 앞에선 죄인의 자기 모습을 직시하게 되고 절망의 벽 앞에 다 꼬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못생긴 사람이 불을 끄라고 하듯이 거울을 깨듯이 여러분이 정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앞세우면 모든 사람이 사자같이 덤벼들어서 여러분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할 때 회개를 촉구하는 것, 절망을 얘기하는 것 전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직시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확인시키고 싶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을 들이댑니다. 나를 확인케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언제나 회개라는 단어로 절망이라는 분위기로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신자의 절망은 환경과 조건의 절망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절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런 신앙은 아닙니다. 주여 힘을 주소서, 형통케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있나이다, 나를 들어 쓰소서,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일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성경은 언제나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나를 이대로 방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저는 형벌밖에 받을 것이 없고 저는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저는 악한 것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저를 제 생각과
제 손 아귀에 놔두지 마옵소서라는 구걸이 있어야 된다고, 구걸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꽝입니다.
어떤 여인이 주님께 와서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아, 주인이 먹을 밥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 여자가 뭐라 그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게 왜 칭찬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저를 어떻게 괄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진리와 구원과 모든 행복이 주로부터만 나오지 다른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가 돼도 좋고 지렁이가 돼도 좋은데 개도 지렁이도 제 주인 밥상으로부터만 받는 겁니다. 주로부터만 나옵니다. 저는 주를 놓을 수 없습니다. 거기가 그가 칭찬을 받은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의 가장 큰 병은 뭐냐 하면 내가 주장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정하고 있고 하나님은 완전히 내 비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걸 형통케 하고 드러나게 하고 더 크게 하기 위한 것으로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지혜도 없고 진리될 것도 없고 복의 근원이 없으며 무엇도 얻어낼 곳이 주님 외에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내가 주장을 하거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내 힘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만 내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 길에 표적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소서라고 와서 부둥켜 안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적하고 힘이라고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그래서 그걸 꿰뚫고 나와서 주를 만나게 하기 위한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을 소개합니다. 이 절망과 회개라는 단어와 연결되지 않은 구원을 갖고 계신다면 그것은 휴메니즘이 됩니다. 범신론이고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잘난 척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오. 3절 말씀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유명한 산상설교 중에 팔복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가장 얻고 싶은 복이 있으면 하나 마음으로 짚어보시겠습니까? 이 여덟 가지 복 중에서 이것만은 갖고 싶다. 정하셨습니까? 없죠. 솔직히 돈과 명예와 건강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산상설교는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자란 이래야 된다라는 말 속에 무엇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자연인이 생각하는 인생관, 가치관과 주님께서 선언하신 신자의 신자된 모습과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대조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구절들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라는 센치멘탈한 감정 속에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이거 벽에 써서 붙여놓으신 집 여러 집 봤습니다. 이 산상 팔복을 써서 뭐 원단에 누가 이렇게 하고 뭐 주성호 이렇게 하고 쓰는 걸 봤습니다. 이거 왜 좋아하시죠? 성경 말씀이니까 좋아하시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오늘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하는데요. 거기 있는 말씀들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군가를 직면케 하지 않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만 거기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일 하기 싫은 것도 아닙니다. 왜 하기 싫은 것도 아니냐 하면 그런 건 하리라고 꿈도 꾼 적이 없기 때문에 싫은 것 목록에도 올라온 적이 없는 것들만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거든요.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대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눈가를 뽑아놓죠. 어딜? 안 그래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르면 십리도 같이 가라. 그리고 뼈도 못 추리게 두들겨 패서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말 못하게 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휴메니즘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 자기 합리화,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확인과는 꼭 반대되는 것. 자기 부인이 거기에 주된 원리로서 모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죽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직면케 합니다. 이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나에게 남은 건 사망밖에 없고 영벌밖에 없고 흑암밖에 없구나라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자리에 꼭 우리를 초대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서 구원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 네 모든 것을 포기하라. 주님께서 친히 신앙인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본질을 이렇게 선언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관입니다.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왜 절망과 만나야 되며 회개라는 것으로만 이 자리에 들어서는가를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아닌 신앙이라면 그건 범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많이 능력과 재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치는 것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갈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더 많이 주 앞에 나와 구걸하는 형태가 되는 것, 그 마음이 여러분을 부여잡는 것,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사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며 영원한 약속을 주시며 나를 보장하시기 전에는 저는 쉴 수 없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약속받은 바 구원들은 복된 것입니다. 모든 절망한 이들, 진 자들, 실패한 자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랑거리들보다 근심거리들과 낭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좋은 것임을 아십시오. 그것을 고쳐서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그 절망과 그 실패가
여러분을 주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님을 앞세워 이제 여러분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는 생애, 다시 말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생애,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의 생애를 영위하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승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고 주를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한다고 선언하고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있으면 다 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를 붙잡게 하사 이제는 우리의 자랑은 주님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도 주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실패가 이제는 없고 절망이 없을 것을 인정하는 것은 주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든 것이 복되며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복될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 위에 선 신앙으로 주를 의지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 주 안에서 우리의 여생이 충성되게 하시고 쓸모있게 하시고 주 앞에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